오늘 시편 101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길을 행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을 찬송시, 그리고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로 분류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제왕시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이 제왕시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이 101편과 같은 다윗의 제왕시는 다윗이 살았던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결코 낯설지 않던 시의 형태였습니다. 시편 2편의 왕의 등극과 대관식, 45편의 왕의 결혼식, 21편의 나라 간의 전쟁과 같은 내용은 다른 주변 국가, 다른 나라의 제왕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문학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왕시와 그리고 시편의 제왕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 고대 근동의 제왕시는 당연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정통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에 주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는 신적인 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들은 그 왕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이 다윗왕의 이 제왕신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왕은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습니다. 수단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대리 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이 제왕시는요, 이 고대 근동의 시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은 그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과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살펴보면요, 나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표제에 보니까는 다윗의 뭐라고 나왔죠? 시라고 했죠. 이 나라고 표현한 이 다윗 왕은요, 1절에 지금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다윗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그 찬양을 받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만이 이스라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전제로 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패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 찬양,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신.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경배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좀 낯선 찬양의 고백이 있죠.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인자와 정의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헤세드.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사랑, 긍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또 정의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원리이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크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하나님과 모든 회중 앞에서 나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노래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주님의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지도 모르셨죠? 다윗 왕은 왕 자신이 이 제왕시를 통해서 자신의 이 나라를, 이 땅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겠다, 자신의 어떤 포부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대한 업적과 자신의 계획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정의를 온전히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을 미리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주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왕과 백성이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뭐하오니? 주목하오리니.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에 사울 왕의 실패와 몰락을 다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망했는지,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죽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왕의 권력과 그 황금길을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묵묵히 무엇을 주목하고 주의해 보고 있습니까? 완전한 길입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이 완전한 길의 이 완전이라는 것은요, 탐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완전하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표현한 단어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다른 왕처럼 위대하고 화려하고 어떤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러한 길이 아닌 다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을 걷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동일하게 그는 그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 완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은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자꾸 겪는지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결단을 하죠. 나는 완전한 길을 걷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서부터 걷겠다고요? 내 집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서 이 내 집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내 집은요 궁궐이겠죠. 왕에게 있어서 이 궁궐은 삶의 안식처이자 동시에 왕으로서의 화려함과 끊임없는 유혹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왕으로서 다윗 그 궁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쉬웠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언제 가장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침체를 어디서부터 경험하게 됩니까?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제 자신을 좀 살펴보더라도 언제 내가 가장 늘어지고 나태해지고 또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가 봤더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뛸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쉴 때라더라고요. 집에서 풀어지고요. 집에서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자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내 집, 내 가정,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결단과 실천을 하기가 가장 뭐예요? 어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갈 때에 어디서부터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데서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결단과 그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도약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그 길을 걷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빠져 있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올까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좀 문맥이 안 맞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요? 좀 낯설죠. 여러분 물론 이 표현을 이 칼빈한 신학자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정식 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며 완전한 삶을 다짐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다가 이 중간에 좌절되자 이 중간에 옮길 시점에서 그때가 언제일까 묻는 문맥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것이 맞다 그러다 그것을 좀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것은 적어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 그것을 주목하고 그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에 그것을 걷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을 중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온 고백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 뒷면에 내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은 얼마 남지 않고 2018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향한 이런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에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 공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완전한 길을 걸어갈지 다음같이 다짐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눈은요 항상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선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고 동시에 그 시선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왕이라는 이 권력의 자리에서 온갖 사악하고 불의한 불법을 항상 접했을 거예요. 권력의 자리, 탐욕의 자리입니다. 시험의 자리입니다. 어려움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벨리알이다, 오늘 말씀해볼까, 비천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순진한 것이죠.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불의를 눈감아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대신하는 인간 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너무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공의 이탈한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미워한다, 감정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리지 않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어떤 악과도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권력의 자리에서 이러한 결정과 이런 다짐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1절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정의, 공의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 왕이 주님을 위해 영적인 발버림을 쳐도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거짓되고 왜곡한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꾸 경험하니까, 느끼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나름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자신, 내 마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죄성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탄식과 고백들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선포합니다. 사악한 마음은 내게서 뭐하라고요? 떠나가라. 나는 그 어떤 악도 내가 알기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대리인이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정에 이끌려서 바세바와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의 죄에 대해서 옹호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찢어가며 진정 어린 그런 회개와 회개의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몸부림과 결단 그리고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사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 어떤 악도 알기를 원치 않겠다라는 성도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뜨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은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웃을 헛들는 자,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모든 악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멸하겠다.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내 집에 거하지도 내 목전에 서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짧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인 인자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실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선택받은 기름 부음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하나님께 철저히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앞에 있는 2018년도를 앞으로 살게 될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움을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그랬지만은 다가올 한 해도 충성스럽게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믿음과 나에게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선물로.